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단정한 또 고요한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힘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 3장으로 오면 설교자인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조금 당혹스러워 보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우리에게는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 제안을 며느리 룻에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기업무를 짜 중에 하나인 보아스에게 가서 그 발치에 누우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해석하기가 다소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해석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하나는 이 제안이 나오미의 인간적인 계략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쪽이 한쪽이 있고 다른 한쪽은 이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석을 읽어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본문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론이나 해석보다는 본문 자체가 어떻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많이 본문에 집중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제안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는 이 제안을 룻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룻의 반응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면 나오미의 그 제안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 보시면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나 계속된 그 권고를 듣고서 모압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어머니의 여러 차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굳은 결심을 나타내 보였을 때 나오미도 더 이상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룻의 강직한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 룻은 나오미의 이 제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만일 나오미의 제안이 인간적인 계략에서 나온 것이고 현숙한 여인이 따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제안이었다라면 룻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자신의 안락한 모든 삶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고 친구들을 떠났고 모국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고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부도덕한 그러한 일을 제안했을 때 룻이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문은 룻의 순종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본문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룻의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당혹스러워 보이는 이 제안이 사실은 고엘 제도,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고엘 제도, 기업무를 제도에 근거한 청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과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형제가 결혼한 후에 자녀가 없이 죽은 경우 남겨진 미망인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형제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계대 결혼법에 근거한 청혼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친족이라는 뜻인데요. 고엘 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친족으로 행동하다, 가장 가까운 친족의 역할을 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나 레위기 25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갚아줌으로 그의 종의 굴레를 벗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또한 형제가 가난해서 자기의 그 기업의 토지를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됐죠. 그때에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치름으로써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대 결혼법과 고엘 제도에 근거해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하라라고 그렇게 제안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번져있는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단순히 한 번, 일생에 한 번 어떠한 진리에 동의를 하는 것이다. 그 자신이 동의한 그 진리에 헌신할 필요도 없고 충성스러울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벼운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오늘날 그 교회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룻의 안식처를 위해서 이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violence라고 하는 이 폭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은 한편에서 보면 그 무례한 것처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강제로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나오미는 사랑하는 며느리 룻의 그 안식처를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의 행보를 그렇게 디뎠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보아스의 약속과 맹세에 대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약속과 맹세에 대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자기의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놀라서 잠이 깬 보아스는 그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발치에서 누워있는 가련한 이 룻을 볼 때에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내 딸아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서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너는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너의 그 청혼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형제의 미망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보아스인 자신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지 말지를 알아본 연후에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과 그 룻 사이에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친족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 자신의 이 결혼을 기뻐하시면 가장 가까운 룻에게 가장 가까운 그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친족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친족이 노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좋은 대로 결정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남녀의 결혼이라면 신부 쪽에서 청혼을 했고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한다면 예스 하고 그 자리에서 청혼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이렇게 그 생각하겠죠. 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경건한 본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여기시면 율법을 따라서 그 모든 절차가 막혀질 것이라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일이 나에게 떨어질 텐데 만일 그 책임이 나에게 떨어진다면 나는 그 책임을 너를 위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명하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 것이라야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세밀히 살피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성급하게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데 거의 모든 결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99.9%가 다 결정이 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만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은 예스를 하지만 조건부에 예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면 좋커니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나에게는 이제 그 책임을 감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이 룻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책임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또 한 가지 13절에 보시면 이제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놀지니라.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거의 위기에 처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떨어져서야만 우리가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것은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아침까지 안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나프는 그 2장에 보면 날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좀 강조했죠. 날개. 여호와의 날개라고 했을 때 그 날개라고 하는 단어와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사이의 애정관계, 뭐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안식을 취했던 이 룻이 이제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취하려고 청혼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침까지 보아스의 그 날개 아래서 안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아침이 되었을 때 룻에게 보리를 6번 대어주고 돌려보내고 자신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은 한 그림이 우리에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오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약속과 맹세를 이행하기 위해서 아침에 성으로 들어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실 뿐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할 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그들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업을 되찾아 주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죠. 우리의 진정한 친족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고 맹세하시고 이제 그 약속과 맹세를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가 자신이 했던 그 약속과 맹세를 잘 이행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갖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신부된 교회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들과 그 맹세들, 그 맹세들을 우리의 친족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에는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신부된 교회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그 밤에 일어난 일을 듣고 나서 나오미가 가졌던 그 확신입니다. 룻은 돌아와서 그 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준 보리를 시어머니에게 전달하죠. 17절을 보시면 가로대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마도 보아스는 이 룻의 청혼이 나오미의 계획과 지시로 됐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말라. 보리 여섯 대를 달아주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받아들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가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18절인데요.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가 잘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심 가운데 그가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그가 잘 해낼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성실함이 그의 유력함이 이 일을 반드시 끝낼 것이라 이 일을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가 3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구보다도 더 확신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문자와 글자로만 여겨지지 않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보화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보석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죠. 이게 누구 거지? 그리고 그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자신이 그 보화를 가져도 되는지, 그래서 가질 수 있다면, 발견한 사람이 먼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가치를 아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현재도 성실하게 신실하심으로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고, 장래에도 반드시 주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때 은과 금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향하여서 반기를 드는 무리들에게조차도 친절과 자비를 베푸셨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쏟으셨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진실하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또 그리스도의 열심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며 조금 의아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타이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저는 마지막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열심으로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날마다 흘러넘치는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장차는 우리를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그 일에 조금도 쉼이 없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열심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이 그렇게 저에게 떠오르게 됐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면 초가에 직면하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달려오고 있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홍해가 길을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사면 초가에 그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을 그때에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쉼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셔서 결국에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 순간을 지금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친족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현재도 그 약속을 따라서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일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그 모든 약속들 하나하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순간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며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순간들, 일하고 계신 이 순간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하고 기대해야 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덜 완성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보배로운 그 약속들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그 순간들을 소망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도는 이와 같은 확신과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해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구나 라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고 이제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고 이제 그것을 완성하실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미완성된 채로 그 일을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배와 같이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많은 돈을 쌓아놓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이 세상의 물질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들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소망 가운데 그 약속들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진실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주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나이다. 이 땅의 교회들이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없어질 잠시 동안만 우리에게 존재하고서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보화라고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주님의 약속들, 그 약속들을 붙들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가실 그 영광의 순간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점점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넘치는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오니 성도들의 눈을 들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가졌던 그 즐거운 소망, 그 무너뜨려질 수 없는 그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들로 인하여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